오늘 바울 다섯 번째, 말씀으로 삶을 빚어간 바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획 등을 세울 것입니다. 왜 세우느냐?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뭐 100%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 계획하고 결심하는 내용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응? 이루기 힘든 것. 이루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루지 못할까요? 대부분 우리의 그 나쁜 습관 고치는 거 많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 다이어트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읽기에 들어가는데 참. 또 이거 말고 어떤 새로운 아젠데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1월이 가기 전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했나 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이렇게 연초에 결심한 것을 성공적으로 마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바뀌면 이런 일을 계획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낸 하루의 삶이 끝나면 오늘 하루가 그냥 과거로 묻혀지는 것입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산 하루의 삶.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미스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삶은 내일의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그 다음의 내일을, 나의 미래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냥 오늘 하루를 묻혀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하루 지났나 보다. 루틴하게 살아가고 그냥 그거를 지나버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의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 빚어가냐에 따라서 그 빚어짐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미래의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미래를 궁금해하면서도 미래를 이룰 수 있는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는 살아도 그 생활을 무엇으로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그 미래의 결과는 재료에 따라서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미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재료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재료는 무엇으로 빚어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빚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의 양분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찌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먹고 계십니까? 잘 소화하고 계십니까? 활력소가 돼서 점점 힘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로 태어난 그 찬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뭐 하는지 보니까 키를 잽니다. 몸무게를 답니다. 그 머리 둘레를 잽니다. 그리고 애를 다 빨가벗게 놓고 의사가 몸을 구석구석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에 얘가 반드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잘 먹고 잘 싸고 있는가, 아기가 잘 자고 있는가, 잘 적응하면서 자라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출산은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뭐냐?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셨는가?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의 성경 구절은 아마도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어디에 있는, 어디에 몇 절 몇 절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무슨 복음에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인가요? 뭐 제가 몇 장 몇 절까지는 안 가겠어요. 성경. 너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된 또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쳐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울림입니까? 아, 나는 내 복음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 나는 내 복음에 따라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아,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욕망들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런 욕망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정반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만져질 재료하고는 정반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는 나 자신과 예수님과는 정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해서 이게 익스큐즈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인 거지.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될 과제이며 풀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뭐냐면 여기서 내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한 내 몸, 이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저거 이런 소망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울의 온전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살든지 죽든지 즉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러면 도대체 날든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걸 다 버려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국말을 이는 이 때문에, 영어로는 for입니다. for라는 것은 뭐예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뿐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열쇠가 죽음을 유익함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 존귀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내 죽음도 유익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유익하다고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몸으로 했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이런 모든 상실이 유익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 내일이 투모로가 아닙니다.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가 참 기가 막힌 서신이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신앙을 총 정리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에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그냥 죽어서, 내가 그냥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 죽는 거, 죽으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내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열매를 맺는 이 세상의 삶인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데 아직은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 훨씬 좋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겠다, 끼어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적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그것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거듭났지만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듭난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회계사,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이언트, 모든 일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고난을 몸에 채우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은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채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이냐 이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또 어떤 직분을 주셨냐? 선생이라는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모든 사역에서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부모도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자신의 상황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전해지는 것으로 내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힌 것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일이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혹시 저도 삶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합니까?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순교해야 됩니까? 근데 죽으랬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만족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존귀한 분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타낸다.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것을 택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매일매일 죽는 것이 뭐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어짐은 뭐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신이 부인돼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삼교회 표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막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떤 표를 지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지었지만은 이 표가 날이 갈수록 참 기가 막힌 표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정말 기가 막힌 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맺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빚어질 때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보시고 결단하시고 어떤 거 먹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이면 안 먹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콩을 네 통을 다 먹었을 때 결국은 살찌고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삶을 빚어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원천, 근원,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말씀으로 삶을 빚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되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뛰어난 지성이 있는 사람, 지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그의 높은 지성을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부류의 지성인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사고 능력을 신주광에게 적용하는 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미의 일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별 없는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것이 많은데 성도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듣기가 둔하다. Slow to learn.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일에 대한 이해력이나 학습 능력이 느린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근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른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만 흐르고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찬의 출생은 출생의 기쁨 어디서 얻어집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변하던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므로 출생은 여러분 성장과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출생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여러분 아기가 출생한 후에 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출생한 후에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한 후에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을 여러분 했다면 새로운 출생의 기쁨이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출생의 기쁨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선생과 젖 먹는 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ought to be teacher. 선생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생은 단단한 음식, solid food을 먹고 자라면서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어른으로 성장되어 있으면서 매일 젖병만 물고 있는 상태야. 여러분 이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응? 저거 보면 다 웃죠? 그쵸?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저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걸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 안에들이 저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앉아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내려서 보시니까 젖병만 물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갖고 말씀을 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젖병만 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장성한 자는 그러면 지성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감성도 함께 자라야 된다. 감정도 자라야지만 온전한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정적인 성숙은 인격적인 온전함과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성숙은 나를 향한 것보다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밖으로 표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감정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기 유모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을까? 젠틀한 것이 꼭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연인에게 자연 젠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모. 요새 내가 찬을 보니까 찬이가 얘기할 때 찬을 대해서 얘기할 때 찬이가 이미 똥을 싸고 만약에 오줌을 품어서 고모 얼굴에 품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유순합니까? 말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씨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화내는 얼마나 유순합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사람을. 우리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치우쳐서 감정에 표현하는 일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반면에 감정에 치우는 사람은 복잡한 논증에 따라가서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양극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조합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으로 삶을 빚어진 성숙된 자들은 여러분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종교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실제의 본질은 여러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이 메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해 준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사역할 때 굉장히 필요한 우리 구절. 그러나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삶이 빚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 성장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 등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잘했다 하고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수고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수고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이 행위에는 우리가 하는 수고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누구를 돌보는 행위, 구제를 하는 모든 선교를 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 나의 그거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를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성숙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갈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 근원,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삶을 빚어가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그 분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지성만 자라는 자가 아니라 감성도 함께 자라서 온전한 성숙한 자여야 되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힘입어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자 1월 묵상의 말씀이 주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유대민족이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나 밖이나 누우나 일어나나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 이마,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지금 쉐마,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월 달에 2020년에 레졸루션은 세우고 조금 실패할지 몰라도 그거보다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